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LA에 이렇게 선한 청지기 교회라고 LA 동부 지역에 소위 말해서 말똥 냄새와 소똥 냄새가 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이몬드 바라고 하는 도시 위에 있는데 바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도시 이름이 그래요. 그렇다고 다이아몬드가 많은 곳은 또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그런 모르겠어요. 저도 이름이 왜 그렇는지. 그러나 그곳에 섬기고 있고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참 반갑고 좋습니다. 오랫동안 지방에서 이렇게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한 13년 정도 이렇게 섬겨왔는데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이제 어른들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같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제 6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안식월을 얻어서 잠시 한국 방문했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모세의 시작은 창세기 1장 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이집트 역사 시간에 F를 받았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역사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이집트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인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나이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새로운 다이너스티, 왕조가 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요셉이 있던 시대와 새롭게 구성되어진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게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간 것과 같은 그런 왕조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집트 역사에서도 좀 애매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 의한 소위 말하는 by the Egypt, for the Egypt, of the Egypt의 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외부의 에이시안들에 의해 가지고 점령당했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 역사도 어떻습니까? 몽골은 소위 말하는 중국 한족이 아니죠. 바로 몽골족에 의해서 점령당하여 세워졌던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나라도 그때 만들어졌었죠. 청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만 중국 역사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도 동일한 것이죠. 자,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자존심 상해하는 역사 중에 하나인 바로 에이시안들에 의해 가지고 정복당했던 자신들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왕조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던 바로 그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조를 숫자를 가지고 넘버링을 하는데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시대에는 넘버를 넣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정통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존심이 깨진 때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에이시안들이 이집트를 정복해서 나라를 만들다 보니까 같은 에이시안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시아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유대인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이민자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도 이렇게 어색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이제 이 엄청난 역사적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이집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말 그대로 아시아에서 자기들을 정복한 왕조를 축출시키고 드디어 우리들의 나라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쫓겨난 사람들을 쫓아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골칫덩어리가 자기 나라 안에 있다는 거죠. 애를 너무너무 잘 낳고 아들이 무진장 많아서 계속해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한 부담이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쫓겨난 그 왕조가 다시 이집트를 공격하러 들어온다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 편이 될까요? 당연히 외부인들의 도움이 되겠죠. 이게 우리 한국식으로 옮겨서 본다면 말 그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로당 당원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태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왕조를 세우고 나서 그 나라를 아시안들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죠? 출애굽기에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외침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국고성을 쌓고 비돔성을 쌓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부의 골칫덩어리들을 인종청소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시큐리티를 위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인종청소를 시켜버려야 외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성벽으로 막을 수 있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반란도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청소가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예민하고 민감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하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은 그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었지요. 그럴 때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놀랍게도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이렇게 입양이 되어집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마 이 사람이 제18왕조 때의 하트셉투스 공주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공주로서 여성으로서 절대 왕자들에게 밀리지 아니하고 공주로서 왕권 경쟁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배경으로 좀 본다면 왕가비의 인수대비 분위기가 비슷하게 전혀 이해를 못하는 세대들이 여기 많이 있으시군요. 자, 그래서 정치의 실권자로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을 벌린 것이지요.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여왕이 되고자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왕이 되려면 한 가지 걸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자, 정치를 펼쳐가는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오른팔들이 누구냐면 집안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성들은 굉장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수족처럼 오른팔처럼 띄워줄 자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투셉스트 공주는 우연히 나일강에서 운명처럼 만난 한 꼬마 아이, 이 갓난아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아들로 왕자로 입양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세를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처럼 가볍게 키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버리게 될 이 수많은 이 이집트의 왕자들과 정권 경쟁에 있어서 나를 확실하게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정말 정보 요원이고 힘을 가진 그런 아들로 강력하게 트레이닝을 시켰을 것은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약간 드라마적인 요소를 가져보세요. 이게 사극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보셨던 사극을 조금 떠올리면 뭐 너무 거창한 해석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드라마적인 묵상을 약간만 하시면 오늘 이 상황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그 어머니의 정권 경쟁, 소위 말하는 여왕이 되고자 하는 엄마의 그 뒤를 도와서, 결혼하지 않은 엄마를 도와서 열심히 정치 싸움판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불행히 엄마는 여왕이 되는 일에 실패했고, 그리고 자기랑 같이 커왔던 소위 말하는 람세스 같은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이제 더 이상 어린 20살 젊은이가 아니라 40대에 능숙하고 아주 탁월한 경험을 가진 균형 있는 40대의 남성이 되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40대 기수론을 외칠 만한, 또 세대가 조금 다르군요. 네, 40대 기수론을 외칠 만한 그런 나이에 들어왔습니다. 젊어서 미숙하지도 아니하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너무 시간이 많이 잃어버리지도 않은 정말 패기와 열정과 노련미를 다 갖춘 40대의 왕자로서 어머니가 실패한 정치 권력 경쟁에 이제 나도 뛰어들어 볼 만한 나이가 되었다라고 여길 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만히 돌아보니 이제는 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휴먼 리소스는 별로 없는데 자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리더십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 마흔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자기 민족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리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집트 병사가 자기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니까 모세가 나서서 워워워 왜 이래? 우리 같은 동족 아니냐 하면서 돕기 시작하자 한 사람이 고개를 딱 쳐들고 대듭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주제자와 총독으로 삼았느냐? 왜 네가 저 이집트 병사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자기가 이집트 병사를 죽인 건 누가 알고 있죠? 죽은 이집트 병사가 알고 있고 죽인 자신이 알고 있고 자기 덕택에 살은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딱 세 명 알고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자기고 그러면 발사할 사람은 누구죠? 자기 덕택에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저 사람 살려보려고 뭔가 하나 했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 돼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왕자급이나 되는 사람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망명을 떠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 당시 절대 군주 왕권 시대 때 한 제국의 왕자쯤 되는 사람이 일개 병사 죽였다고 생명을 걸고 도망치는 도망자가 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자, 이것은 살인 사건 때문에 모세가 도망을 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상태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 왕자가 사람을 죽이다니.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집트에도 CIA와 같은 집단들이 있겠죠. 그리고 더더구나 왕권 경쟁을 통해서 젊은 파라오가 된 모세와 같이 함께 뛰어놀았던 왕자급이었던 이 친구는 누가 많이 신경 쓰였을까요? 모세가 많이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너무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약간 드라마적인 묵상만 해보세요. 예,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의 행동은 사람 하나 죽였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국가적인 역모를 꿈꾸고 있다 아니다의 문제로 크게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0세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수없이 많은 그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 틈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집트의 병사를 죽이고 그들의 중재자가 되려고 하고 있더라. 이 말은 바로 바라오에게 들릴 때는 아, 왕자가 그럴 수도 있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드디어 우리 안에서 역모를 꿈꾸는구나 하는 역적 모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알려졌다는 걸 아는 순간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여기서 모세의 상처와 절망을 바라봅니다.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자기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인지 속으로는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뭘 내세웠습니까? 내 민족을 생각하고 나의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내가 뭔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들이 분쟁과 갈등 속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팔다니 하는 그런 배신감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왔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한번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짓밟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보호자가 돼야지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지 내가 그들의 중재자가 되어줘야지 어렵게 어렵게 그 마음 먹고 내 나름대로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은 마음 해봐야 소용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광야로 뛰어나가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 가슴속에 불꽃을 일으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40세 때 한번 불꽃을 일으켜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조국과 민족과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내가 불꽃을 일으켜보리라 그의 가슴속에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처절한 잿더미로 남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실패한 잿더미 같은 사람 화려하고 많이 배웠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저 연약한 사람들 저 짓밟힌 사람들 저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이 되겠다고 나섰다가 그들에게 난 배신당하고 이런 희망 없는 인간들에게 내가 더 이상 내 삶과 내 인생을 드린 것 자체가 바보짓이었다. 저런 비겁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던지겠다고 한 내가 바보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과 포기가 가슴속에 들어와서 내비도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 죽을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실패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불꽃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불꽃은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잘나가는 40대 하나님은 쓰셔야 돼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 40세 때 써야 돼요. 그죠? 여러분 40대가 어떤 나이입니까? 저는 저물어 가고 있지만 40대 때가, 요즘 40대들이 또 40대 같이 안 보여요. 교회가 젊어 보이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40대들이 30대 같이 20대 같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젊어 보여요. 아직도 20대 후반을 커버할 수 있는 나이예요, 40대가. 예. 너무 많이 갔나? 30대까지는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괜히 젊어 보일 수 있어요. 네. 나름대로 젊음과 완숙함이 다 갖추어진 패기와 노련미가 다 있는 때 하나님의 시간대로 제대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쓰셔야 됐을까요? 80세의 모세를 써야 했을까요? 40세의 모세를 써야 했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세 때의 모세는 철저한 잿더미 인생이 되게 방치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40대 때 하나님 들어서 쓰셨더라면 이스라엘 이집트 역사에서 성공한 잘나가는 이민자의 아들 하나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한 불꽃하고 싶었을 때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끝장났다라고 여겨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을 때 그는 자신의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을 띄어올릴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저는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나랑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특기가 뭐죠? 시간 못 맞추시는데 은사가 있으세요. 주님 이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할 때 주님은 못 들었는데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주님 지금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는데 안 나타나십니다. 평소에 그렇게 음성을 들으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상한 특기 중에 하나가 입장 난처하면 아무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지각하시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출하세요.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대체 어쩌다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포기하십니까? 막 난리치고 나 이러면 예수 안 믿어요. 막 난리치고 나면은요. 주님 한 말씀 딱 하세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제목 같은 거 하나 던져놓고 또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 묘한 특기가 저는 처음엔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참 좋아요. 비 오는 날 주님은 우산 들고 저를 기다리셔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비 오는 날 정승맞게 같이 우산도 없이 오세요. 주님 우산은요 그냥 같이 비 맞으려고 왔다. 처음에는 참 무능한 우리 아버지처럼 되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아무 준비도 못 하시고 그냥 와서 같이 비 맞아주시는 주님이 저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완벽하게 비 피해주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게 아니라 같이 비 실컷 맞아주시고 그냥 너랑 비 맞고 싶어서 왔다 하시는 주님이 저는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같이 비 맞아주시는 주님하고 감기 좀 걸리면 어떨까요? 그런 열병은 걸려도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름을 인하여 분노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져가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름을 인하여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실패했던 모세,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습니다. 마지막 황제 부위가 설거지를 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한때는 제국의 왕자로 불렸던 모세는 이제 스스로 양들만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한 나라를 호령하겠다고 배웠던 리더십은 양치는 리더십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이는 위대한 철학가나 군인들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양들밖에 없습니다. 양들의 침묵 사이에서, 양들의 노래 사이에서 이름 붙여가며 양돌이, 양식이, 양철이, 양팔이 뭐 얼마나 그가 그냥 처절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도다. 무슨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얼마나 그의 가슴속에 한이 서렸는지 아이의 이름이 타국에서 객이 되었구나. 여러분 엄마들, 엄마 아빠가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여러분 이름을 지었나요? 졸작, 내 인생의 실패작,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안 짓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을 가지고 지었어요.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정빈이, 준엽이, 준영이, 빛날 빛, 정자에 드러낼 정자에 빛날 빈, 막 이러면서 정빈, 준엽, 준영 다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의 통합 명칭은 송발광이에요. 네, 써먹기가 곤란해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지만 이게 이름 속에 다 의미를 담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 이름을 뭐로 지었습니까? 객이 되었도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불꽃 타고 싶었는데 내 인생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내가 한번 주류사회에서 한번 깃발 꼽아보려고 그랬더니 내가 남의 땅에 와서 객이 되었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절망과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실패자, 패배자, 그런 패배주의가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상처덩어리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80세의 모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겁니다. 더 이상 40대의 젊은 패기가 있고 노련미가 있는 그가 아닌 실패한 노인 80세의 할아버지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의 불꽃, 떨기나무의 불꽃 어떤 느낌일까요?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우리 한국 땅의 민들레 같은 거예요. 사막의 그 떨기나무 같은데 불꽃이 붙었다는 말은 뭐하고 비슷하냐 그러면 민들레에 개똥벌레 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인지 개똥벌레가 보시락거리고 있는 것인지가 헷갈리는 상태가 지금 떨기나무에 불꽃처럼 임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떨기나무에 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임할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에 팍 임해야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같은 데 팍 붙어줘야죠. 최소한 한국의 정이품 소나무 수준에는 붙어주셔야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같이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붙어있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바시락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한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런 상태로 계시면 하나님의 소위 가오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떨기나무 같은 것에 붙어놓으셨을까요? 지금 모세가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때가 있었죠. 40대 때. 한때 모세가 정이품 소나무 같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정이품 소나무 같고 잘나가던 백향목과 같을 때에 그에게 임하셨던 게 아니라 자신이 불꽃을 부셨을 때는 자기가 정이품 소나무 같았을 때는 잿더미가 되고 말았으나 이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으로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은 40대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내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실 거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다가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델성푸른 떡잎을 데리고 꿈을 꾸시는 분이 아니라 싹수부터 노란 인생들을 데리고 숲을 꿈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아는 어떤 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저기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우리 손주가 귀한 제목으로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바울 같은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우, 선교사로 보내시려고요? 목회자가 되게 하시려고요?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 최고 문화생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가장 남는 베스트셀러 성경을 제일 많이 썼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바울이 똥덩어리처럼 여긴 것을 왜 금덩어리처럼 붙들고 사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는데 제가 막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냥 뭐 들으니까 바울이 평생 안 낫는 병도 있었다던데. 바울이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칭찬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분위기상 칭찬이 아닐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좀 뜻이 바뀔 때가 있어요. 배는 나와서 키는 작은 게 머리는 뺀질뺀질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바울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바울이 제가 볼 때 성경을 많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설교는 정말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럼 내려가서 살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님 안 그래도 사도성이 의심받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떨어져 죽었다면 저 앞으로 사도 못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기도 처절했을까요. 사람을 살려놓고도 어디 가서 간증집회 못했잖아요. 왜요?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은 거니까 자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바울이었어요. 아마 설교가 딸려서 성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천국 가서 바울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어느 틈에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왜곡된 정서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제목으로 내가 굉장히 잘 준비시켜 놨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하나님, 쟤를 쓰는 것보다 저를 쓰시지요. 저는 가방끈이나 집안이나 뭐 배경이나 얼굴이나 키나 저를 쓰시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장해드립니다. 제 인생 한번 띄워주세요. 저도 주님의 영광을 돌릴게요. Deal or no deal.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뭔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묘한 착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냐를 자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추었느냐, 내가 어떤 스펙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40대의 왕자로 이집트의 최고의 공부를 하고 왕자 수업을 받았고 엄마가 꿈꾸었던 제국의 여왕이 되는 일을 도왔던 경험을 가진 것들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절하게 그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고 난 다음 40년 동안 는 것은 양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어디에 가면 물이 좋고 이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잡스러운 것들 배우는 세월을 보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됐었을 때 주님은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타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부끄러움과 실패와 좌절 덩어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임재하실 때 우리가 일으키고자 했던 불꽃은 잿더미로 나를 망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은 우리를 어둠을 밝히는 봉화처럼 다시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 상처 없는 소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이 그것이 영원한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실패자는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달리는 말에서 떨어진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라 떨어지고 난 다음 다시는 말 타기를 포기한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절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게 해야 됩니다. 나의 절망이 일어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것을 보는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삼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가 아닌 미답지로 가지 못합니다. 나는 마치 저 고지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받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지 않는 미답지에 광야에 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은 중심부에서가 아니라 언저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방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이집트를 관통하고 그리고 서남아시아, 팔레스타인 땅까지 모든 것들이 다 뚫고 들어오는 통로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하는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와서 발표하는데 저기 전문인 선교단체였어요. 전문인 선교협의회에서 여러 선교사님들 후보들이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세무대학 CPA로서 세무대학 교수로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을 받아 캠퍼스 사역 가기 위해서 선교사로 갑니다. 나는 원자력공학 박사학위를 카이스트에서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저 우즈베키스탄으로 교수 사역자로 가서 선교사로 갑니다. 나는 이곳에서 서울대 소아과를 나와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 강남에서 잘 나가는 병원을 세웠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지금 선교지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선교 전략이 발표가 되는데요. 너무너무 도전받고 감동했어요. 순서가 다 끝날 때쯤 돼서 맨 마지막에 한정재가 허름하고 남루한 표정 복장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서서 말합니다. 저는 오늘 전문인 선교사로 뭔가 발표하라 그래가지고 저도 왔는데요. 사실 중간에 도망갈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공돌입니다. 제 인생의 모토는요, 닦고 쪼이고 칠하자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만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을 비교하면 저는 수준도 비교도 안 될 사람입니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냥 네 안에 주신 하나님 마음 나누라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이슬람권이든 어떤 나라든 몽키스페나 십자 드라이버 안 들어가는 나라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가서 몽키스패너 십자 드라이버 뒤에 복음을 감추고 들어가서 풀어주고 쪼아주고 닦아주고 칠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만약 몽키스패너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 없다면 걸레라도 들고 들어가서 그리고 제가 벗고 있는 옷이라도 벗어서 그 아이들 코라도 닦아주고 싶습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형제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모두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내가 가진 뭔가를 가지고 아직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었을 때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키 큰 아낙 자손과 철병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정복하러 갔었을 때 이미 그 땅은 철병거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요, 우리가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볼 때 한 나라에 철기군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때 해모수라 할지라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우리 성경에 보면 헷 족속이 사람 땅이라고 그랬죠. 헷 족속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족속인 것 같은데요. 잘 아는 족속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 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대답해 주세요. 전 세계에서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을 개발한 히타이트 족속이 우리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와 있는 유대인들은 문명사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었을까요? 그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명을 발달시키지 않았습니다. 양들을 뭐 쇠로 때려서 어떡하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가 금속 문명을 발달시켰죠. 기껏 해봐야 리더십들만 청동기로 된 칼 들고 있었을 뿐이고 대부분의 국민 백성들은 다 짝대기와 돌멩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정복하러 온 가나안 땅은 이미 헷 족속 사람들이 손에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것도 쇠로 만든 아이언 에이지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문명사적으로는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이미 청동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을 철기 문명이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유목민들이 나무 지팡이와 짝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사를 역행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명사를 역행하는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가 우리의 갈 길과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보고 왔습니다. 그 땅에 철병거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너희들 손에 뭘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자의 손이 누구의 손이냐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내 손엔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부끄러운 우리를 통해 다시 제국을 흔드는 꿈을 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꿈을 가지다가 포기하셨습니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내가 젊음을 던져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신당하고 가슴에 난도질 당했습니까? 이게 교회야,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야,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결과인가, 그런 좌절한 가슴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불꽃이, 하나님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 손에 뭘 쥐어주셨습니까? 번쩍거리는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파라오의 홀 앞에 설 수 있도록.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손에 뭘 주셨느냐? 40년 동안 실패자 인생의 상징인 양치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손에 다시 쥐어주시면서 나아가서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파라오의 지팡이 앞에 서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불꽃을 가슴속에 끌어안고 이 세상 앞에 다시 서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음식하는 분인데,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좌절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 꿈꾸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다시 참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억눌림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성령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모세에게 불꽃처럼 임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내 인생 불꽃처럼 타올려 보려고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들의 불꽃들이 잿더미가 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불꽃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불꽃이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을 다시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꽃만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